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많은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 섬기는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왔는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여기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천국 성도들이 대답했어요. 여기는 감리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웨슬레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아하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섬겼나 보다 굉장히 낙심돼서 나오다가 혹시 다른 교파 성도들은 천국에 얼마나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들어가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교인은 없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침례교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결교인은요? 없습니다. 웨슬레는 너무너무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웨슬레가 이 꿈꾼 이야기니까 꿈은 꿈으로 봐야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옳은 말입니다.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어느 교단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물론 나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이 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천국에 가족이나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대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우리 생각과 아주 다른 아주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은 바로 그 아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하는 그런 법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기 전에 첫째가 죽어서 둘째 형이 된 이 둘째가 형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아들을 얻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큰 형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첫째 형수이자 둘째 형수인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역시 이 셋째도 아들을 얻기 전에 죽었대요. 그 다음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 케이스를 두고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사내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과연 이 일곱 형제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어떤 여자가 이 세상에서 일곱 형제와 결혼을 했어도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이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뭐 이 세상에처럼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된다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전국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생에서 생각하는 가정이나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하세요?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족처럼 이 가정도 있고 저 가정도 있고 이렇게 가정이 가정가정마다 따로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가정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로병사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생에서 생각하던 그런 가족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거기에 여기 세상처럼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마 자기네들끼리 가족들끼리 아마 더 가까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 집단 구성원들끼리 세상에서 무슨 가족이라도 더 가까운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서로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파나 출신 교회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것 따질 수도 없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동네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치도 못하고 이 세상에 인간관계도 제한이 있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와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천국에서와 같이 완전한 사랑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느 뭐로 보나 2%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한 나를 돌보아 이끌어주는 교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섬기게 하신 교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고 또 한 교회가 모두 함께 구원의 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교회 소속 같은 것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에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며 거기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장로교일까요, 여러분? 침례교나 어떤 감리교일까요? 어떤 특정한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잘 이루어드리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우리가 구원 얻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기관이지 교회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섬겨야 되지만은 교회를 절대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섬겨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첫째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 인간 베드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이것도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간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신 거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도 인간 베드로에게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인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사도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도 그렇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특정한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바로 참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전통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교회는 여기 본문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요. 그럼 내 교회라고 해서 my church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내는 내가 아닙니다.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좀 달리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적인 집단처럼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서 자꾸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게 하는 이런 교회를 가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새해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자기의 취향대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일을 자기 취향대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교회도 민주주의라고 뭐든지 다수결로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다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 99%가 절이 가자고 해도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리 가자고 하면은 여러분 이리 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취향대로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구체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회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 그 흐름 그대로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흐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가지의 계명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의논할 주제도 아닙니다. 의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논한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라고 그러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가나안 땅 정탐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의논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까 이거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논해서 들어가지 말까 의논하는 그것은 여러분 의논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의 말을 듣고 뭐 반대하고 들어가지 말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반대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조금 후에는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도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막 들어가다가 전쟁하고 나중에는 다 패하고 망해가지고 이미 다 나중에는 다 쫓겨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들어갈까 말까 이 은은한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막 펼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판단했던 이 어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해드리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눈만 뜨면 성경 보고 생각하고 밤을 새우면서라도 자료를 보고 연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교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힘써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설교는 설교지 설교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할 책임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최근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신사적이란 말을 너그럽단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사적이지만은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왜 베리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분별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믿는 이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명백히 가르쳐주지 않거나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것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총각이 뭐 처녀라 해도 총각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 두 사람을 다 두고선 목사님 제가 A하고 결혼할까요? B하고 결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건 개개인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 그건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법과 절차에 따라서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뭐 우리 교회도 이 당회와 공동회의가 있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할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업을 할 때마다 함께 절차에 따라서 뜻을 모으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아무도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되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라 하면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뜻하지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교회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들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받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평양 산정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때에 그 잔혹한 그 박해 속에서도 이 평양 산정인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공산당의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저들은 굳게 지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평양 산정인 교회가 순교 씨앗의 집이라고까지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아주 보호할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은 박해 속에서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으로 성도가 죄를 짓고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것에서부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 막아주십니다. 누구가요?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은 교회당이나 예배당이 아니지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은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를 더럽힐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해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어떤 박해였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세상과 같아지면은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 됩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은 거룩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은 여러분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자기들과 같아지는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을 사람들이 짓밟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편하긴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히 강점기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신사참배를 한 교회가 얼마나 편했습니까? 저를 한번 꾹꾹 하는 것으로 신사참배한 교회들은 박해도 안 받고 폐쇄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 다음에 잘 됐나요? 해방 후에 얼마나 그런 교회들은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따르면 편합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따라 세상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으로 운영하면은 교회가 양적으로도 더 부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층을 형성하면은 그 권력층이 그 권력을 누릴 수 있게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걱정하는 담임 목사직 대물림이 자꾸 일어나서 세습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이미 교회에서 권력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꿔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층들이 자꾸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직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에 빠진 그 목사들도 잘못이지만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중직자들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악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세속화되는 것,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고 지켜내야 될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나 권력층을 만드는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이 시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험에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탄의 이런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교회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사탄의 박해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 따라 변절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더 큰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교회,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의 능력을 악으로 이기는 교회, 선으로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참된 번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졌으니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또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가주시어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원기왕성해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섬기는 집사님과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육의 범사가 형통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